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새벽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이 대상이라며 관련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명단에 오르게 될 기업들은 중국 내 무역과 투자가 막히게 되며 막대한 벌금과 함께 기업 직원들의 중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중국은 이 기업 명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이는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아직 기업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영국의 HSBC 은행과 미국의 대형 배송업체 페덱스가 제재 기업 1순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발표가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 결과를 내놓지 않았지만 보복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재무부는 성명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하고 시장 개혁을 강화해 경제를 더욱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퇴진 압력을 받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3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수백 명이 참석한 취임식은 사전 통지 없이 전격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로써 루카셴코 대통령은 여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헌법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벨라루스는 안전과 국제적 위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벨라루스인들을 포기할 수도 또 그럴 권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대선을 치른 벨라루스에서는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사임과 재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6일 신임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에서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파 여성 판사 5명 가운데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후보자 가운데 1명인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순회법원 판사를 면담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관 인준에 필요한 표를 연방 상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민 옴니 공화당 상원의원이 인준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11월 대선 승자가 신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닷새째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22일 중국 대잠 초계기 두 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나타난 것은 지난 9월 17일 이래 이미 다섯 차례에 달합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Y-8기 두 대가 22일 타이완 남서부 해역 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자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자국 전투기들이 무선으로 경고를 보내고 공대공 미사일 레이더를 가동해 중국 군용기들을 격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승인하면 미국 퀄컴사 부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쿼핑 화웨이 회장은 23일 화웨이에 대한 퀄컴의 부품 수출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쿼핑 화웨이 회장은 미국이 화웨이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제품 생산과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생존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휴대전화 제작에 퀄컴사 부품을 사용합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네 번째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역량을 높게 평가하면서 미국은 정찰과 감시 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실시각으로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이 구름 많이 끼겠고 함경도 지역은 흐리고 밤에는 동쪽 지역 전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이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양강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삼전이 4도, 해주 원산 장전이 15도에서 시작되고 낮에는 삼전과 해산이 16도, 평양과 신의주, 구성과 용현, 대성 등 서쪽 지역의 많은 지역이 낮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가 1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네 번째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비전이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외 현안과 관련해 중동 평화협정 체결 등을 성과로 과시했지만 북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7분가량 진행된 화상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해 중국을 강력히 비난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창설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국제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188개국에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적인 중국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중국은 국내 여행은 봉쇄하면서도 해외 항공편을 허용하면서 세계를 감염시켰다며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is virtually controlled by China, falsely declar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중국 정부와 사실상 중국에 의해 지배된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대 사람 전파의 증거가 없다는 등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유엔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 최근에 중동평화협정 체결 등 재임 기간 자신이 이룬 성과를 부각시키며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선 이란 핵협정을 철회하고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자살 행위를 하는 로켓맨으로 지칭하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이어간다면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는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축으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2019년 연설에서는 한반도에서 대담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해야 북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상연설 전 발언을 통해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비전이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he first American president to meet with North Korea's leaders. Americans held captive in North Korea have come hom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며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들이 송환됐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멈췄고 영내의 외교적 긴장을 극적으로 낮추고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올 영구적인 합의를 위한 문을 열었다고 크래프트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됐다며 하지만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 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면서 이를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재해 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다면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진핑 중국 주석은 화상연설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정치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거듭 꺼내든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가 장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8년 유엔 총회 이후 2년 만입니다. 종전선언은 2018년 연이어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폴 미북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어지는 6.12 미북 첫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종전선언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관련 논의도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관계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것은 유엔이라는 국제 무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하반기를 맞았다는 점, 그리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미국과 남북한 간 대화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안의 필요성이 컸으리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의 의미를 놓고 당사국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과 분리된 정치적 선언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은 원래 평화협정에서 분리해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비핵화 모든 것을 들어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로 생각했던 게 종전선언이었어요.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여정을 위한 입구라는 인식을 확인한 겁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지만 미국 내 주류는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종전선언에 섣불리 응할 경우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합동훈련 중단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고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자체를 단순하게 선언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화협정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그런 그 위협적 요소가 사라져야 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당면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안보에 위협되는 게 제거돼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가야 되는 걸 다 이제 요구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전선이 넓혀져 버린 거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종전 선언에 대한 태도도 냉담하게 바뀌었습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 대사는 스톡홀름 미북 실무 협상이 별 성과 없이 끝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담화에서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순간의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 선언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은 미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을 다시 한번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제안으로 이해된다며 하지만 미국은 물론 북한조차 셈법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노이에서 보여준 거를 보면 종전선언은 선언적 의미니까 북한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실질적인 자신들한테 필요한 거 실질 조치를 취해라 이제 그런 입장으로 선회를 했다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발전권과 생존권까지로 훨씬 더 문턱을 높여놨는데 종전선언에 만족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따로 제안한 동북아 방역협력협의체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와 협력 제안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지만 중국 등이 포함된 다자협력의 틀이라면 참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한국 정부의 기대라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사실 북한도 지금 출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외부 지원을 받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 했지만 남포에 이미 2만 5천 톤 러시아로부터의 밀 지원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안보의 방역이고 북한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들어오는 거니까.
김영석 전 차관은 그러나 해당 국가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들을 감안했을 때 이 구상이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은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하고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했고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최악인 상황인데다 중일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협의체 추진 동력을 찾기 힘든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역량이 매우 좋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정찰과 감시 자산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종합해서 북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폴 브라켄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2일 북한이 운반 기술의 관점에서 매우 양호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udge it a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very good tel capability from a mechanical transportation point of view, but that they're operational. What we mean by that is they're do they practice it?
외교정책연구소가 전날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 추적 보고서를 작성한 브라켄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모든 장거리 미사일들은 잠재적으로 이동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무기 전문가인 브라켄 선임연구원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미사일 발사 시 하방으로 전해지는 압력을 견디기 위한 타이어 압력 자동 조절 장치 등 매우 진보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 부품과 기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켄 선임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북한, 파키스탄 등이 핵미사일 전력 대부분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체계로 전환한 이유로 고정식 표적에 대한 미국의 포착과 파괴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이 미국의 정찰 자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상 혹은 지하 고정식 미사일 발사 장치는 발각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지상 발사대나 지하 발사관 발사 방식과 달리 감시를 피해 차량으로 이동한 뒤 배치되는 곳에서 미사일을 세워 바로 발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특징을 이용해 미국을 기만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이 이 발사 체계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브라켄 선임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They could have dummy missiles, dummy tells, which are not real tells, and they could also deploy more missiles.
모조품 미사일과 모조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는 한편 다른 곳에 실제 미사일 배치를 더 늘리는 혼합형 전술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켄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수년 안에 속임수에 방점을 둔 북한의 보다 정교한 작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라켄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보유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통한 핵미사일 전력 운용상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도로 폭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다닐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노면이 하중을 견딜 만큼 단단한지 의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 같은 제한적 여건 속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이용한 비포장 노면에서의 미사일 발사는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파키스탄 등은 핵탄두 운반에 나무 받침대나 지게차를 쓰기도 한다며 핵탄두가 잦은 조작과 충격에 노출되는 만큼 예기치 않은 핵탄두 폭발 등 사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브라켄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적 미사일에 대한 추적과 파괴를 위해 휴대전화 도청, 사이버 침투, 무인기, 인공위성 영상, 요원 활동 등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utting all of these things together and fusing them, what we call data integration, or sometimes big data, and to do it in real time.
브라켄 선임연구원은 데이터 통합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정보 분석을 통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형 트레일러 트럭 추정 물체들이 평양 순안공항에 집결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어떤 무기를 공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신형 전략 무기가 나올 것이라는 뚜렷한 조짐은 없는 상황입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대형 차량으로 추정되는 약 20개의 물체들이 등장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들 물체들은 지난 18일 순안공항의 북부지역 유도로에 처음 등장한 이후 여러 차례 위치를 바꾸는 형태로 20일과 22일 두 차례 더 포착됐습니다. 이들 물체들이 주목되는 이유는 북한의 열병식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해당 물체들은 북한이 매번 열병식을 앞둔 상황에서 순안공항 북부지역에서 포착돼 왔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물체의 크기와 형태로 볼 때 긴 트레일러를 탑재한 트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이자 군사전문가인 니칸센 미 스탠포드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22일 VOA의 자체 분석을 근거로 해당 물체 상당수가 트럭의 앞부분과 트레일러가 합쳐진 모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의 유도로의 폭인 45m와 비교할 때 트레일러를 제외한 트럭 앞부분은 약 5.4m, 트레일러는 약 13.5m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이 열병식에서 미사일을 공개할 때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과 함께 트레일러를 이용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대형 미사일을 싣기 위한 트럭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센 연구원은 해당 트레일러에 덮개가 씌워져 있고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탑재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다며 트레일러가 미사일 공개 용도라는 해석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So I couldn't see any indication that there was a like a cylindrical body covered. So that's just a, you know, just
북한이 다음 달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이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같은 주요 무기를 공개할지 여부는 여전히 큰 관심 사안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2월 건군절 열병식 당시 ICBM급인 화성 15형과 화성 14형을 등장시켰지만 9월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선 이들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의도적으로 열병식 규모를 축소시킨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현 시점에서 북한이 어떤 무기를 내놓는지에 언론을 비롯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ICBM 등 전략 무기를 등장시킬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0일 북한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차량 보관시설이 만들어져 있지만 해당 발사차량들이 포착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이 훈련장에 있다는 정황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38로스는 이 훈련장에서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으로 추정되는 무기들이 위성사진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를 공개한다는 추정은 현 시점에서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Now, of course, the speculation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you know, unveil some new weapon, new strategic weapon, you know, that's That's very possible.
다만 과거 북한이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만을 공개해온 특징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새로운 무기가 공개된다면 혹시 무언가를 놓치지 않았는지 반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공개하는 무기는 미국 등이 보기를 원하는 무기일 것이라며 이보다는 미국에게 감추려 하는 무기와 역량이 무엇인지에 미국이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아울러 북한이 열병식과 별도로 동해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더 위험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지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식의 비핵화 해법이 북한을 위한 최선책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한일 3국 간 동맹관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소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호영 전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을 위한 가장 좋은 비핵화 해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better example for North Korea would be South Africa. South Africa, it gave up the Cuban Missile. South Africa, it gave up apartheid. South Africa became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안전대사는 22일 미 스탠포드 대학 후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북한의 위협, 미한동맹을 주제로 한 화상대화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안전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된 남아공의 사례를 따르길 바라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아공식 비핵화 해법은 주변 안보 상황의 호전 등 요인으로 스스로 핵을 폐기한 뒤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는 등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사례입니다. 안전대사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체제 유지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의심을 받아 추출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장기간 민중을 억압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를 보면 핵은 체제 유지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대사는 한국전쟁 이후 개방과 자유를 추구한 한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폐쇄와 고립을 택한 북한은 고통 속에 있다면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다면 한국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 대화에서는 미한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영내 강국인 일본을 소외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이 같은 중국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미한 미일 뿐 아니라 한일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일 두 나라의 긴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지금은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현재와 미래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일 후인 2017년 1월 28일 짐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동맹관계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동맹으로 인해 강하며 미국은 상당한 강국이지만 동맹이 없다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편 맥메스터 전 보좌관과 안전대사는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그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가치와 규범, 관점을 받아들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면 사실상 중국 쪽에 기운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리치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담당 부차관부는 22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립을 취할 경우 이는 사실상 중국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속 미한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고 하는 건 위험한 경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동요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는 만큼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 베트남과 인도가 독립적으로 있기를 바라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 간 불화를 일으키려 하고 우세를 차지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외교 안보 정책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경제적으로 미국은 스스로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 즉 분리를 해나가면서 다른 나라에도 비슷하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이 이미 스스로도 진행하고 있지만 선별적으로 중국 경제에서 디커플링에 나가도록 권장할 것이란 겁니다. 이는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강압적인 지렛대에 대한 각 나라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콜비 전 부차관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아주대 김은규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디커플링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는 역설적으로 미한 동맹을 손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더 이상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규 교수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딜레마가 악순환을 낳고 있고 한국의 국가존립에 엄청난 위험이 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박 브리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을 미국의 동맹 체계 안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된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북한을 비핵화하고 통합해 통일에 이르기 위해선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때문이란 겁니다. 김병현 교수는 한국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북한 해역 안에서의 불법 조업이 북한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중국 어선과의 경쟁에 밀린 북한 어부들이 제3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인도적 결과까지 초래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스팀슨 연구소 산하 환경 안보 프로그램의 셀리 요젤 국장은 20일 북한 해역 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이 북한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U fishing and the lack of transparency is really a security threat.
요젤 국장은 이날 스팀슨 연구소가 북한 해역 내 불법 조업의 영향 분석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2016년 기준 1인당 연평균 수입이 미화 1,300달러로 추정되는 북한 경제에서 어업이 중요한 소득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의 제니타운 부국장은 양식업에 종사하는 북한 인구가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북한 내수 경제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어부들이 제재, 중국의 불법 어업, 그리고 국내 수요 증가 등 3중고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 외화 수익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타원 부국장은 북한이 결의 2371호 채택 전까지 해산물 대중 수출로만 1억 6,28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제재 이후 수출 감소액을 상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어업권을 판매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어부들이 이미 남획업이 이뤄진 자국 해역 내에서 더 발전된 장비를 갖춘 중국 어선들과 경쟁을 하다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결국 목숨을 걸고 작은 목선으로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these people's livelihoods now stand in jeopardy due to decreased demand and market.
타원 부국장은 북한의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와 증가하는 국내 소비량을 충족시키기엔 부적합한 어업 기반 시설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세계어업감시기구의 박재윤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 규모가 한 국가가 제3국 수역에서 자행한 불법 조업 중 가장 큰 수준으로 알려졌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세계어업감시기구는 올해 7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900척과 7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2017년과 2018년에 불법 조업에 개입해 미화 4억 4,600만 달러에 달하는 16만 4천 톤 이상의 오징어를 불법 포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선임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작년에는 약 800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획량 추정치도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6월까지 6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을 북한 해역에서 감지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선임 연구원도 중국 선박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북한 소규모 목선들이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게 된다며 이 가운데 장거리 운항에 부적합한 선박에서 조업하던 북한 어부들이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5년간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북한 선박과 일본 해역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유령선의 숫자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다며 이는 북한 해역에서의 대규모 불법 조업이 초래하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foun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illegal fishing North Korean fishing vessels operating.
2018년에만 3천 척의 북한 선박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업을 했으며 같은 해 일본 해역에서 발견된 유령선의 숫자는 200척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 기업이 공공연하게 안보리 결의 2397호가 금지한 어업권 판매 등 불법 조업에 관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이 따르지 않는 것 같다며 중국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스팀슨 연구소의 요젤 국장은 중국의 어업회사들이 북한 영해에서의 불법 행위를 숨기려 하지 않는 것이 흥미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훈춘시와 닝보시에서 중국 당국과 연관이 있는 적어도 두 개의 기업이 북한 정부와 북한 인민군이 판매하는 어업권을 중개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광고한 증거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산팔로스의 타원 부국장은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을 해결하지 않거나 관여 기업들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기에 적합한 제재 위반 영역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의 뉴스 지다겸입니다.
제10회 탈북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워싱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촛불 기도회 등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더욱 열악해진 탈북민들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관심과 보호를 촉구할 것이라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안팎의 수십 개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이 오는 24일 탈북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수전 솔티 의장은 22일 VOA에 가뜩이나 어려운 탈북난민들의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더 열악해졌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서 24일 저녁 7시에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촛불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time that we need to be even more aggressive because the situation, you know, with COVID is making it even more difficult.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자유 세계로 가기 위한 탈북민들의 길을 더욱 봉쇄하면서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탈북민 지원 단체들은 앞서 BOA에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국내와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국으로 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앞서 B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급감해 지난 2분기에 12명이 입국했고 지난 10일 현재 탈북민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은 사상 최저 수준인 9명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숄트 의장은 신종 코로나로 행사가 힘든 상황이지만 대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회원들이 열악한 탈북민들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며 행사를 적극 지지해 촛불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있는 연대 단체들이 자국의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메일을 보내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 준수와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또 미국의 민간단체인 이사벨라 재단을 통해 탈북 난민을 구출하라는 구호가 새겨진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수익은 모두 탈북민 구출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자유북한 방송 영문 사이트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온라인 총원운동을 개시했으며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짧은 영상 메시지를 받아 편집한 뒤 이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숄트 의장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7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를 언급하며 중국에 주재한 미국과 한국 등 모든 외국 대사관이 탈북민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게 올해 행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very clear from the UN Secretary General's recent report that they call specifically for countries.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탈북 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 만큼 중국뿐 아니라 중국의 대사관을 둔 국가들도 주도적으로 탈북 난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숄트 의장은 이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며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스페인 등 일부 중국 내 외국 대사관들은 과거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 난민들을 보호해 제3국행을 주선했지만 중국 정부의 탈북민 출국 금지 압박 이후 지금은 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VOA에 중국 내 외교 공관에 진입한 탈북민들이 몇 년째 출국하지 못한 채 공관에 장기간 머무는 상황이 반복되자 10여 년 전부터는 외교 공관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일부 단체들도 24일 북한자유연합과 연대해 한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2011년부터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9월 24일을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정해 주요 국제도시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이 당 간부들의 실력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실력의 기반의 관료들을 발탁했다며 특히 코로나와 제재, 수혜,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에서 관리들의 정책 실수를 용납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당 일꾼들의 직위보다 실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열을 중시하는 북한 체제에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골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2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인 2012년, 2013년부터 군부터 시작해 말단 관리들의 책임을 물어왔다며 서열과 직위, 관계보다 능력의 근거에 승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the idea of enforcing responsibility and taking accountability at the lower levels. Kim started this back around 2012, 2013.
이번에 노동신문을 통해 기존의 김 위원장이 강조한 부분을 지도부에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노스 코리아 리더십 워치를 운영해온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도 22일 VOA에 서열이나 연고보다 경험과 실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김정은 지도부의 오랜 특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후계자 시절부터 시작해 김 위원장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실력 중심주의 인사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매든 연구원은 실력에 기반해 발탁된 인물들로 2013년 내각 총리에 기용되고 2019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박봉주와 외무상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고 최근 은퇴한 리수용을 꼽았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또 군수산업 분야에서 중간 간부급에서 고위급으로 승진한 사람들 중에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부부장과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등을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인민군 사령관 출신으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생산을 지휘하면서 경력을 쌓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주목되는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자신이 언급한 이들이 중앙부처 지도부급에서 실력을 기반으로 승진한 사람들이라며 이번 노동신문 사설은 실력 중심주의가 당과 정부의 중간 간부, 지방 간부급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제재, 자연재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이 시점에 당 간부들의 실력을 강조한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The regime is under a lot of stress because of COVID and because of the sanctions and things. They can't be making a lot of mistakes at the lower levels in terms of carrying out programs.
미 해군 분석센터 켄고스 국장은 현재 코로나와 제재로 북한 정권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며 말단급에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김 위원장은 자신이 사소한 일들까지 일일이 챙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6월까지 미 국가정보국 DNI 북한정보 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현재 북한은 요직에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김정은의 우선순위를 추진하고 직면한 도전들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 think North Korea is in a time right now where they need to have effective leaders in key positions to be able to advance Kim's priorities and to deal with the nature of the challenges they're facing. So certainly, I think
김 위원장이 이달 초 태풍 마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당 위원장을 해임하고 강원도와 원산시 간부들을 처벌한 데 대해서는 실패를 벌주고 성과를 보상하는 측면도 있고 또 김 위원장이나 고위급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갈로스카스 연구원은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 당국자들을 해임할 때 완전한 숙청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has been a pattern of firing officials, removing them from their positions, and then potentially bringing them back into other positions or redirecting them. So they're not actually permanently being purged from the party. And so
갈로스카스 연구원은 장성택 처형 이후 나타난 특징은 김 위원장이 관리들을 해임한 뒤 다른 자리에 다시 기용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완전히 축출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미 협상단에서는 해임됐지만 여전히 요직에 있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좋은 예라고 갈로스카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소속으로 북한의 선전선동을 분석했던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당 간부를 해임하면서 이들에게 정책 실패의 모든 책임을 지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본질적으로 김 위원장 자신의 지도력에는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 본인의 부주의와 무능, 결점에 대한 비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든 연구원과 고스 국장은 최근 수해와 관련한 해임은 정치적 이유라기보다는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선진국 국민들은 유엔이 평화와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국제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엔이 자국 이익을 증진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념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21일 미국 등 14개 선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유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개국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유엔의 인권 증진과 평화 증진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제 문제 대응과 일반 시민 요구에 대한 관심은 평가 8개 항목 가운데 가장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의 경우 평화 증진과 인권 증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 등을 꼽았습니다. 국제 문제 대응이나 일반 시민 요구에 대한 관심 분야에서는 절반 정도만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추세의 인식을 공유했지만 인식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의적 평가를 받은 국제 문제 대응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일본은 전체 평균보다 더 회의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또 일반 시민 요구에 대한 관심에서 스웨덴과 네덜란드, 호주는 전체 평균보다 긍정 평가가 높았지만 일본과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30% 안팎의 긍정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유엔이 자국 이익을 증진하는가라는 질문도 포함됐는데 미국은 이념 성향에 따라 편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좌파 성향의 응답자는 79%가 유엔이 미국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답했지만 우파 성향의 응답자는 39%만 그렇다고 답해 40%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대체로 우파 성향보다 좌파 성향의 시민들이 유엔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했지만 격차는 10%포인트에서 26%포인트 사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14개국의 성인 14,27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독일,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호주, 일본 등 모두 14개 나라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이 끼겠고 강원도 지역의 비는 오전에도 계속됩니다. 또 밤에는 함경남북도, 양강도 등 동쪽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예보되어 있고 함경남도 동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오늘도 양강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대부분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양덕과 남포 쪽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4도에서 시작됩니다. 남포, 구성 13도, 신의주는 15도에서 시작되겠고 양덕은 1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 그리고 구성이 24도, 양덕이 22도, 남포는 23도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이 낀 하루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1도, 강계 12도, 희천 12도. 낮 최고 기온은 강계가 22도, 중강 23도, 희천은 2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구름 많은 날씨고 모든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15도에서 시작됩니다. 개성은 14도, 사리원 13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신계가 23도, 개성이 24도, 사리원도 24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흐리고 원산과 장전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붑니다. 장전 지역에 바람이 약간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과 장전의 아침 최저는 15도, 평강 12도, 낮 최고 기온은 모든 지역이 20도 정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고 밤에는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과 청진의 아침 최저는 12도, 김책은 13도, 장진은 5도에서 시작됐다가 16도까지 오르겠고 함흥과 김책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 청진은 20도입니다. 양간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밤부터 모든 지역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예산의 아침 최저 8도, 김영권은 5도, 삼전은 4도에서 시작되고 낮에는 삼전과 김영권이 16도, 예산은 2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4미터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미터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황해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일부 지역이 오후에 맑겠지만 서쪽 지역 대부분은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양덕은 오전 한때 비도 내립니다. 동쪽 지역 대부분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서쪽 지역은 맑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일요일 낮부터 월요일 사이에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군용기가 닷새째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22일 중국 대잠 초계기 두 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나타난 곳은 지난 9월 17일 이래 이미 5차례에 달합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Y-8기 두 대가 22일 타이완 남서부 해역 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자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자국 전투기들이 무선으로 경고를 보내고 공대공 미사일 레이더를 가동해 중국 군용기들을 격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승인하면 미국 퀄컴사 부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핑 화웨이 회장은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화웨이에 대한 퀄컴의 부품 수출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핑 화웨이 회장은 미국이 화웨이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제품 생산과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생존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남부지역 군사훈련에 대응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3일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준비태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흑해 해군과 육군 훈련이 포함됐고 지상훈련에만 약 12,000명의 병력과 수십 대의 장갑차들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주에도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자 며칠 뒤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에 더 이상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고위군 간부들은 회담 후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분쟁 지역 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6월 인도군과 중국군은 가람 계곡에서 집단으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나라 군인들은 당시 총을 쏘진 않았고 몽둥이 등을 사용해 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군 20명이 사망했고 중국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가람 계곡이 있는 히말라야 국경지대를 두고 오랜 기간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 문제로 지난 1962년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6일 신임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에서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파 여성 판사 5명 가운데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인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순회법원 판사를 면담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관 인준에 필요한 표를 연방 상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민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이 인준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11월 대선 승자가 신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이 대상이라며 관련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명단에 오르게 될 기업들은 중국 내 무역과 투자가 막히게 되며 막대한 벌금과 함께 기업 직원들의 중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중국은 이 기업 명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이는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아직 기업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영국의 HSBC 은행과 미국의 대형 배송업체 페덱스가 제재 기업 1순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